실시간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이 사도들 중에 야고보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야고보가 구약의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야곱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 발음으로는 야고보가 되는 거죠. 근데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총 3명 정도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제 사도들 중에도 야고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게 이제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게 이제 대야고보라고 불리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분이고요. 또한 분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를 썼던 인물, 이게 이제 총 3명의 야고보가 이제 나옵니다. 그 중에 대야고보, 세베대 아들이며 또 사도 요한의 야고보에 관한 얘기를 잠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야고보에 대한 이 흔적들이, 기록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대화 나눈 기록도 사실은 그렇지가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야고보를 먼저 좀 훑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사도들 중에 첫 순교자였고, 성경에 사도들의 순교가 기록된 게 없어요. 야고보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도 있긴 하지만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야고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좀 인물이라 판단이 되어져서 이제 그 야고보에 관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물을 조금씩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도 알고, 그리고 명확한 방향도 이렇게 확인했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각각이 다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각각이 다 다른 성향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게 답이 될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답이 됐던 게 나한테 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각각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답밖에 없는데, 그러려고 하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셨던 그분들을 통해서 중요한 어떤 방향들, 또 모델들로 우리가 삼아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성장해야 되니까, 그분들을 조금 훑어보고, 또 그분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하면, 우리의 모든 어떤 다양한 삶 가운데서도 중요한 어떤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모색할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의 메시지를 좀 나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에 관한 얘기를 이제 간략하게 먼저 좀 살펴보시면요, 마태복음의 4장에 보시면 이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시면요, 4장 12절부터 이제 쭉 내용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연구가 계속 거듭될수록 좀 생각보다 다른 양상이 벌어지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와 요한의 연구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를 때는 이제 그물 버려두고라고 하는 표현은 있지만, 배를 버려뒀다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을 부를 때는 이들이 그물을 버려둘 뿐만 아니라 배까지, 아버지까지 버렸다는 이제 이런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요 지난 시간에도 훑어봤지만,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 때 요한의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별장 같은 데서 아마 머물렀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어부이긴 하나 조금 그래도 좀 이게 힘이 있는 아니면 조금 경제력이 있는 그런 어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때 당시를 좀 연구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고기 물고기가 한 술에 정도의 물고기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 소한 마리하고 바꿀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고기가 좀 많이 귀했던 모양이죠.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 옛날에도 이제 바닷가나 호수 근처에 살지 않으면 좀 비싸잖아요. 그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연구가 어떤 연구가 진행됐냐면 이분들이 어부만 아닐 것이다. 사실은 이분들이 제사장 가문이다. 제사장 가문인데 평상시에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됐을 때는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 시간 이후를 이용해서 아마도 가업을 이어가면서 이제 고기잡이하는 어부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볼때 이 대제사장하고 이제 아는 사이다. 이 말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부이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저 그냥 수준 낮은 그런 분들은 아닐 것이고 적어도 경제력이 있으면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이라고 볼 때, 제사장 가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리가 있는 게, 이제 친자매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마리아하고, 이 세베대의 와이프가 되는 살로미하고, 친자매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세례요한도 마리아하고의 어떤 친척 관계고, 세례요한 아시듯이 아버지가 또 제사장 쪽에 가문이 있잖아요. 요런 여러 가지 것들을 훑어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 이제 요렇게 좀 봅니다. 그건 이제 최근에 어떤 연구에 대한 얘기고요. 이게 이제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생각보다 엘리트일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야고보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때, 예수님이 사역을 할때 가장 많이 경제적으로 헌신했던 인물을 들자고 할때 대표적인 인물을 두명 꼽습니다.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고 또한 명이 살로미입니다. 이제 이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폭적으로 좀 지원했던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얕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과감하게 그 모든 업을 버려두고 쫓아갈 만큼 기본적으로 아주 열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MBTI로 하면 어떤 성향인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두들기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좀 그런 스타일 비슷한데 여튼 그게 I입니까? E형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딱 부르심을 받을 때 그냥 딱 결단하고 쫓아갔던 그런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로 이제 여기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최측근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인도를 받지만 사실은 부족한 모습들이 여러 번 이제 등장하죠. 우리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늑에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굉장히 일찍부터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저도 그 사마리아 사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사마리아 사건 이후에 이 별명이 붙여진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건하고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것 같으세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제 이게 예수님 저 친구들 그냥 이렇게 불로서 그냥 지금 당장 심판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게 감히 우리 주의 길을 막어? 이런 어떤 이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실 이 장면 때문에 이제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 초반부터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제 별명이 지어진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이 성향을 알 수가 있겠죠.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욱하고 그다음에 좀 열정적이고 이런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두 명에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 붙여줄 만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이제 사마리아였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여실하게 그런 장면들이 이제 드러나죠.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요. 전반적인 얘기를 잠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중에는 이제 이그두 아들의 이제 어머니가 찾아와서 부탁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두 명이 직접 부탁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같은 내용이니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실제로 이제 청탁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야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야망을 이렇게 내세울 수 있었던 근거는 이게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틀림없이 그때 대부분이 알았던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을 정복하시고 이제 그토록 원했던 다윗 왕가를 재건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럴 때는 우리가 그동안 고생하기도 했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오른편에 왼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 이제 마지막 때 이런 부탁을 하는 걸 봤을 때는 많은 기적들도 경험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오래 다녔지만 오래 따라다녔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것들보다는 그 예수님으로 오는 플러스 알파 역시 눈멀었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 본문을 통해서 이 둘에 대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잔을 마시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적인 차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정적이지만 이렇게 감정의 컨트롤이 잘안 된다든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을 막으면 저 불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성격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아직 잘 이렇게 다스림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 그리고 야고보에게 굉장히 집중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에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그야말로 최측근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최측근으로 인정하셨다고 보여지는 게몇 구절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37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어 있는 딸을 살리러 가는데요. 얼마나 귀한 장면입니까? 제자들 다 데리고 가면 되는데 나머지를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딱세 명만 데리고 와요. 희한하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딱세 명만 데리고 갑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당신의 모습이 이제 눈과 같이 희게 변화되어지고, 그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는데, 크기에도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요세 명만 데려갑니다. 희한하죠? 또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7절입니다. 36절부터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전화에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 장면에도 유일하게 세 명만 데리고 가세요. 정말 중요한 장면 때만 이세 명을 데려가면서 그세 명으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한 군데를 더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 할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얘기할 때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풀잖아요. 그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풀 때도 이세 명과 안드레를 데리고 갑니다. 이제 정말 결정적인 장면 때마다 항상 이세 명을 데리고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고보가 주님을 따르는 열심이 있어요. 열정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일찍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게 이제 뭐 컨트롤을 못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감정이 장악되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욱하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였던 그 사건은 그냥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기록됐을 뿐이지, 누차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뭔가 결함이 심각한 거죠. 사랑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전 세계의 영혼들을 건지려고 오신 그 주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여전히 사랑보다는 이제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랑보다는 다른 쪽으로 더 밝고, 이제 어떻게든 자기 야망을 어떻게든 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길 막는 놈 없애고, 요런 쪽으로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사건과 이제 부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이요, 이 도무지 안 되겠다,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야 되겠다고 얘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하필이면 야고보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의 죽음이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기쁨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는 거죠. 초대교회가 생기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이 야고보가 어느 정도로 열정적으로 헌신했는지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도 대표적이고, 유독 목소리가 크고 열정적이고, 맨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대표로서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던 인물이 야고보였었기 때문에, 열두 사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인물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야고보를 주목하고 야고보를 잡아서 바로 죽입니다. 바로 죽이면서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사실 야고보에 대한 기록들이요, 뭐 그분의 어떤 대화나 아니면 그분의 성향을 깊이 좀알수 있는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또 어떻게 보면 좀 제자들 사이에서는 과묵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결점이 많고 컨트롤되지 않고 예수님 보실 때도 우리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욱함이 많고 너무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과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 열정이 더 온전한 쪽으로 이제 발전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도행전 2장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많은 분들이 얘기가 있지만, 약 10년, 그 다음에 11, 2년 정도의 어떤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AD 33년, 아니면 AD 30년, 약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정도로 본다고 할 때에, 야고보의 순교 사건이 AD 44년 정도 되거든요.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야고보 사도는 생을 걸고 이제 가장 앞에서 교회를 지도하고 또 이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많은 어떤 역사가들 또뭐 전설로 전해오는 내용은 야고보가 그 사이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페인 성경에 스바나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바울이 그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려고 했던 그 서바나, 그걸 사실 야고보가 살아있을 때에 그 10년의 사역을 하면서도 스페인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덤이 스페인 쪽에 있다고 이제 많이 얘기가 좀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부족함이 많고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 중에 사실 수치스러운 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별명을 제 별명으로 불리우실 만큼,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야망이 많고 뭐 이런 많은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마가복음 10장에도 대화 중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이제 네가 내잔 마실 수 있겠냐라고 얘기할 때 이분들이 겁도 없이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잔은 사실은 십자가의 잔이고 다른 말로 고난의 잔이잖아요. 주님이 받으신 세례 또한 고난의 세례지 않습니까? 아까 마가복음 10장에도 얘기합니다. 네가 과연 그 잔을 마실 것이고 그 잔을 받을 것이고 그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야고보는 제일 첫 순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맨 마지막으로 사도 중에 가장 맨 마지막으로 살아 있으면서 중요한 역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이제 복음서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나 본인이 할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얘기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 짓기 전에 한 번쯤은 다뤄야 되겠다 싶은 내용이 있어서 좀 첨언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시면 1절에 오시면 누가 나오냐면 누가 야고보를 죽입니까? 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니 참 신비한 수수께끼 같은 이름 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이 양반은 예수님 죽일 때도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장본인도 헤롯이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를 만나서 두살 위의 애 죽인 것도 헤롯이고 그리고 이제 야고보 죽인 것도 헤롯이에요. 이거 보면 약 100년 이상이에요. 도대체 헤롯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헤롯 얘기하고 저기서도 헤롯 얘기하는데 헤롯이 여튼 우리 기억에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저기서 헤롯이 막 튀어나와요. 한 번쯤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마치 야고보를 또 순교시킨 인물이 헤롯이기 때문에 좀 가계도를 조금 복잡하지 않게 좀 간단하게 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요. 정리한 내용을 조금 이따가 카톡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왕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헤롯 안티파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년, BC 70년 정도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의 이름이었고요. 이 헤롯 안티파트 1세가 헤롯 가문의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트 2세가 이 아들이 되는 거죠. 이 헤롯 안티파트 2세의 둘째 아들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그이 전체 나오는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 헤롯 대왕,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헤롯의 창시자는 안티파트 1세지만 안티파트 1세의 손자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통치를 언제부터 하게 되냐면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37년부터 BC 약 4년 동안에 BC 4 그러니까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해수로 따지자면 한 33년 정도를 통치합니다. 헤롯 대왕이 통치하는데 이 헤롯 대왕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25살 때부터 이 갈릴리의 총독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누면 우리도 도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를 나누면 저 위쪽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중간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유대입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뭐 이두레부터 시작해서 뭐 드라곤이 여러 개 있는데 기억만 하실 곳은 이쪽입니다. 여하튼 갈릴리는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사마리아는 중간이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이 갈릴리 위쪽에 통치했던 인물이 헤롯 대왕입니다. 25세 때부터 이제 총독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이제 통치를 하죠. 양반이 아내를 한 10명쯤 얻어요. 10명쯤 아내를 얻어가지고 아이들을 엄청나게 이제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일단 이 헤롯 대왕은 기억할 것이 어떤 이 역할을 감당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방박사를 만났던 왕이고 그러고 나서 동방박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돌아갔잖아요. 그 사실을 깨닫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던 인물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BC 37년에서 BC 4년에 죽었어요. BC 4년에 그러면 아니 BC 4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죽었다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 태어날 때 그분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약간 역사적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원래 BC와 AD가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계산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AD 525년에 교황의 명을 받아가지고 어떤 책을 적으면서 요거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이 사람이 정리하다가 약간 착각한 게한 5년 정도가 착각을 한 겁니다. 5년 정도를 미스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예수님의 탄생 원년을 이렇게 봤는데, 자세하게 연구해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은 BC 5년에 탄생하게 됩니다. BC 5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이 BC 5년이고 헤롯 대왕이 BC 4년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 탄생한 이후에 1년 이후에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죽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역사학자의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약간의 어떤 계산착오로 빚어진 5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얕은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님 탄생과 관계된 인물이면서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30몇 년을 이제 이렇게 갈릴리 이스라엘 쪽을 통치를 통치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10명의 자녀를 낳잖아요. 10명의 자녀 중에 한 3명 정도, 4명 정도, 한 서너 명 정도가 아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인물입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나쁜 놈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주전 BC 3년부터 주후 AD 39년 동안 약 40년 넘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갈릴리와 베레아, 그러니까 저 위쪽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쪽을 통치하는 그 분봉왕,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지금의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도지사 플러스 뭐 그 정도 이제 왕인데 전체 왕이 아니라 한 지역의 왕이라는 거죠. 우리 그 아프리카 가서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예, 경험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봉왕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어떤 한 지역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헤롯 안디바는 이 위쪽 지역의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됐냐면 아시듯이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 많아요.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이 10명의 아내를 통해 아주 자녀를 낳다 보니까 이복 형제가 많은데 그 이복 형제 중에 한 명이 빌립,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헤롯 빌립의 와이프가 누구냐면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를 이제 이렇게 동생하고 결혼했는데 그걸 이제 그만두고 이제 자기하고 결혼하게 하는 이런 일을 이제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세례요한이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찌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볼 때 헤롯 안디바도 나쁜 놈이지만 헤로디아가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한 권력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이 이제 춤추고 그것을 헤롯 안디바가 기뻐했을 때 네 소원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쪼르륵 엄마한테 달려가잖아요. 그때 헤로디아가 요구한 게 세례요한의 목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요한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죽였던 인물 또 동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던 이 인물이 헤롯 안디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안디바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우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룩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가장 좀 우리가 깊이 봐야 될 인물이 헤롯 안디바고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에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요 혹시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갈릴리 바다를 다른 호칭으로 부르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디베랴라고 합니다. 디베랴 바닷가. 그게 왜 디베랴고 됐을까요?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 황제한테 좀 아부를 한 거죠. 로마 황제 중에 한 명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이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게 했던 인물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무조건 나쁜 놈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세례요한을 죽였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며 이복 동생의 와이프를 이렇게 처한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바다 자체도 황제 이름을 딴 바다로 만들었던 인물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자, 이게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인물이고 두 번째 인물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21절부터 보시면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이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유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전체 중에 남쪽입니다. 북쪽은 헤롯 안디바가 맡았고요.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헤롯 안디바가 맡았고, 이 남쪽 유대는 누가 맡았냐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맡은 거죠. 근데 이 아켈라오가요, 굉장히 폭정을 썼던 인물입니다. 유명하대요. 너무너무 심하게 폭정을 썼던 인물이라 유명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와 그다음에 그 유대 인근에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가 로마까지 찾아간 겁니다. 로마 찾아가지고요, 제발 우리 죽겠다, 저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폭정이 심해가지고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를 아예 보낸 거예요, 이렇게 로마한테. 로마가 와보니까 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땅을 직접 로마가 통치하겠다, 우리가 직접 통치하겠다고 해서 총독을 보냅니다. 그 총독 이름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안디바와 빌라도가 사실은 이렇게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각각 다른 땅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한 명은 저 위쪽을 통치하는 헤롯 안디바인데, 아켈라오는 어떻게 보면 동생이었잖아요. 그 동생을 축출하고 빌라도가 온 거죠.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접 통치하겠다고 했으니까 불편하겠죠. 그래서 항상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와 빌라도가 항상 원수지간이었는데, 하필 예수님 십자가 죽이는 것만큼은 이 둘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날의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헤롯 대왕이 있고요, 유대 그 동방박사를 만났던 그 인물 헤롯 대왕이 있고, 이 인물이 사실은 가장 어떤 뭐그그그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아들들이 쭉 포진되는데, 제일 중요한 인물이 헤롯 안디바. 세례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었고,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했던 이 인물입니다. 저 이스라엘 전체의 위쪽을 맡았던 인물이고요. 두 번째는 아켈라오라고 한 인물인데,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런 인물 자체가 워낙 폭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달리던 유대 사람들이 아예 이제 로마에 이제 뭐 고소라고 해야 되나? 뭐 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가 직접 이 사람을 자르고 대신 보낸 인물이 이제 빌라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이 대왕의 아들 중에 또한 명이 아까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겼던 빌립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빌립이라고 표현됩니다. 헤롯 빌립 1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이 헤롯 빌립 2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헤롯 빌립 2세는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입니다. 그래도 아들들 중에 헤롯 안디바와 비슷하게 어떤 지역을 맡았다고 할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헤롯 빌립 2세는 왜 언급을 하냐면, 이 헤롯 빌립 2세가 이제 어떤 도시를, 정확하게는 파네이온이라고 하는 도시를 재건하게 됩니다. 재건하고 이름을 바꿔요. 그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 지었던 인물이 헤롯 빌립 2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가장 착했다고 합니다. 가장 착한 놈이 그 도시를 황제 이름을 따서 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는 당연하지 않았겠나. 디베라 바닷가도 마찬가지고요. 여하튼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많지만, 그중에 특별히 기억할 헤롯 안디바, 아켈라오, 그리고 빌립 1세, 빌립 2세, 이 정도로 보게 됩니다. 이게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그리고 나서 이제 손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손자 중에 그 아들, 헤롯 대왕의 아내가 10명이었고, 그 10명의 아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이 나왔는데, 그 자녀들 중에 대표적으로 인물이 몇명 훑어봤습니다. 이 자녀들이 또 아들들 낳았습니다. 손자가 얼마나 많겠냐는 말이죠. 그 많은 손자 중에 유독 두드러진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이제 이렇게 그 언급되지 않는데, 아까 얘기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4명 말고 또한명 있는데,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이름이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롯 아그리파. 그 인물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야고보를 죽였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고 얘기할 때 이 헤롯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실은 그 쟁쟁했던 어떻게 보면 삼촌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위에 사람들 중에 사실 자기 아버지는 대단한 능력이 없었는데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특별한 뭔가 이름이 분봉왕이나 이렇게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밑에 나서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두각을 나타내서 이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 왕이, 이 헤롯 왕이 이제 야고보를 죽이게 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헤롯 왕은 결국 굉장히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돌 내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허무한 인생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그 아들이 주 50년부터 약주 70년까지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보니까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을 신문했던 그 아그리빠 왕. 그 아그리빠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즉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등장하는 그게 백 몇십 년 동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헤롯이고 저기도 헤롯이고 여기도 헤롯이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헤롯은 누군가 이렇게 저도 읽으면서 헤롯은 헤롯인데 무조건 나쁜 놈인데 여기저기 등장하니까 이게 조금 그렇다 싶어서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읽는 중에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또 마침 야고보를 이제 이렇게 죽였던 인물이 헤롯이었기 때문에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야고보를 다루면서 헤롯을 다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왕의 역할로서 가장 예수님과 초대교회를 어렵게 했던 가문이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 가문. 이 헤롯 가문의 어떤 창시자는 헤롯 안티파트 1세라고 볼 수가 있고 B.C. 약 70년 정도의 장군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헤롯 안티파트 1세와 2세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고 헤롯 안티파트 1세의 손자인 헤롯 대왕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뭐 성전도 40년 동안 건축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 초대교회 관계를 계속 이제 악한의 악역의 어떤 역할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를 만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릴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났던 모든 아이들을 죽였던 사내 아이를 죽였던 바로 그 양반이 헤롯 대왕 1세고요. 헤롯 대왕이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10명의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인물이 헤롯 안티파. 아시다시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며 세례요한을 죽였고 또 디베레라고 하는 그런 바닷가에 이름을 짓기도 하고 이복 이 형제의 처를 헤로디아를 이렇게 취했던 그런 인물이 헤롯 안티파. 그리고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주 폭정을 했던 인물이 등장하는데 결국 로마에서 축출당하고 아켈라오 대신에 이제 빌라도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서로 견제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죠. 아내 뺏긴 헤롯 빌립 1세도 기억해야 될것 같고 헤롯 빌립 2세는 또 다른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헤롯 안티파와 어깨를 견줄 정도의 분봉왕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특별한 능력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헤롯 빌립 2세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평가로 볼 때는 가장 온순한 왕이었다고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헤롯 왕의 자녀들의 어떤 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자녀들이고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 많은 손자 중에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손자가 등장하는데 아리스토플루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오늘 보시듯이 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할 때에 굉장한 핍박을 가했고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 먹어서 충이 먹어서 죽게 되고요. 그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여전히 영향을 발휘하면서 나중에는 바울을 신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헤롯 왕의 많은 어떤 가계도의 어떤 짧은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문적으로도 악역을 이렇게 백몇십 년 동안 했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이렇게 존경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또 영원한 어떤 하나님의 교회가 해서는 너무나 슬픈 그런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문의 배경 하에 헤롯 아그리빠 1세 오늘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한 그 헤롯을 통해서 결국 야고보가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의 순교는 이제 다시 본래로 돌아가면 유독 헤롯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끌고 갔던 인물이 바로 야고보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이제 하면서요 스스로 질문을 해봤어요. 저도 잘 몰라서 왜 하필 하나님이 야고보를 먼저 선택하셨을까? 첫 순교자로. 이게 흔적이 별로 없어요. 얘가 이래서 뭐 첫 순교자가 됐다 이런 힌트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성경에 있는 몇몇까지만 볼 수밖에 없는데 딱 딴 데 어디에도 힌트가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12장 2절 3절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헤롯이 이렇게 주목할 정도에 아 십자가 지고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그간 한 10년 이상 야고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교회상 안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또 마치 또 마가복음 아까 읽었던 10장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네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냐? 아니 마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짧은 대화지만 그 대화에 그 대화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예언의 모습들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도 여전히 아직 자기 성질 죽이지 못하고 욱하고 자기 감정 컨트롤도 못하고 예수님께 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나름 열정은 있는데 나름 열심히 하는데 뭐 계속 사고 뭉친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해버릴까요? 뭐 이렇게 계속 이러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중요한 장면 때마다 눈열기에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면서 정말로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저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이구나. 저분이 남긴 저분이 우리에게 부탁한 그걸 위해서 우리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이런 엄청난 발견, 깨달음, 그런 변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일시에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원래 또 열정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굽히지 않고 초대교회의 그 핍박이 많이 와도 가장 선두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가장 첫 순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쓴 것 같습니다. 야고보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뭔가 많은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이 복음적이지 못한 여전히 육신적인 여전히 아직 컨트롤이 되지 않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주님을 위한다고 위하는 것이 쟤 죽이버릴까요? 쟤 불리해버릴까요? 이러고 앉아있으니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게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깊이 있게 부딪히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있는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마침내 주를 위해서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야고보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흔적이 많지 않지만 야고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사제 가문이 맞다고 하면, 그리고 넉넉한 경제 배경이었다고 하면 그 또한 대단한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부자였던 사람이 돈을 버려두는 것도 대단하지만 사제 가문이었던 사람이 그것마저도 팽개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심, 물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더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물러나지 않고 계속, 그리고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맨 선두에서 온이 날아오는 창들을 다 받아내면서 맨 앞에서 헌신하셨던 이런 야고보 사도의 그 걸음이 우리의 미래이고 또 우리의 현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야곱의 메시지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미래로 삼으시고, 계속 비록 지금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계속 넘어지고 우리도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 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심을 우리가 또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지금의 모습에 부족함이 많은 걸 우리 다들 인정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그리고 주의 길을 끝까지 걷겠노라고 결단하는 세월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중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야고보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으셨던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 또한 안고 계시고 끌고 가고 계심을 또한번 느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주의 십자가와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더 전부로 부딪히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역사로 우리 인생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진 은혜가 계속 일어나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되 방법 또한 철저하게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있는 야고보의 메시지 자체가 우리 미래가 되게 하시고 많은 도전과 깨달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